VOA 세계 뉴스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29일 현재 중국이 메달 집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열린 여자 4인 200m 자유형 계주 결승전에서 7분 40초 33의 세계 신기록으로 미국 팀을 꺾고 우승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중국은 또 이날 여자 200m 접영 결승전에 출전한 장유페이가 올림픽 신기록인 2분 3초 86으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29일 현재 금메달 14개로 중간 종합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 추가된 남자 800m 자유형에서 미국의 로버트 핑크가 7분 41초 87로 우승해 금메달을 추가, 현재 미국은 금메달 13개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개최국인 일본은 금메달 13개로 미국과 같지만 은메달과 동메달에서 미국에 밀려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일본 NHK 방송 등은 일본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림픽 열리는 수도 도쿄에서는 이날 하루 확진자가 3,865명을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과 CNBC 방송 등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그러나 이런 방안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고려 중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백신 의무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어제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무실 복귀 시점을 9월 1일에서 10월 18일로 연기한다며 사무실에 복귀하는 모든 인원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World in Data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28일 현재 49.8%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중국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추가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이날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서 테드로스 아드나움 게브레이수스 WHO 사무총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해 코로나 기원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WHO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다며 이는 현재의 팬데믹을 더 잘 이해하고 미래의 팬데믹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다음 단계는 적시에 증거에 기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이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원은 어제 인프라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해 찬성 67대 반대 32로 의결했습니다. 투표에서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8명 외에도 무소속 2명과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백악관과 양당 대표가 5년간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한 세부 내역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예산안에는 도로와 다리 건설에 1,100억 달러, 전력망 현대화에 730억 달러, 화물 철도 건설에 660억 달러, 또 브로드밴드 확충에 650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역대 최대 이르는 이번 합의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문은 열려있다고 친강 신임 주미 중국대사가 밝혔습니다. 친강 대사는 어제 부임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열려있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의 문은 닫힐 수도 닫혀서도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친 대사는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뿐 아니라 훌륭한 기회와 잠재력에 직면한 새로운 중대한 국면에 도달했다면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중미 관계는 계속 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 대사는 부임 전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사이 두 차례 외교부 대변인을 맡았으며 주로 유럽에서 근무했습니다. 친 대사는 그동안 외교부에서 근무하며 서방 국가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친 대사는 지난 3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에 대해 영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자 중국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변 등 북한 내 핵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핵 폐기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고 미국 핵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북핵수석대표는 인도적 지원과 협력 등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대화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29도에서 3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곤경에 처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탈북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국제 원칙이 북중 합의에 우선한다며 탈북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유엔 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비오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공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직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28일 BOE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의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송환 시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인들의 강제 북송을 피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중국과 북한 간 양자 합의는 그런 의무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플르망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70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승인된 유엔 난민협약에서 인정된 그 같은 기본적인 책임을 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와 퀸타나 보고관의 이런 입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로 보류했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겁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주 성명에서 중국의 탈북민과 범죄자 등 북한 국적자 1,170명이 구금돼 있다며 강제 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8일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largest recipient of refugee resettlement.
미국은 1980년대 이후 32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한 세계 최대의 난민 재정착 국가로 우리는 계속 미국의 망명을 모색하는 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올해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한도를 6만 2,500명으로 늘렸고 내년엔 12만 5천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과 동영상에서 이 협약이 난민들의 권리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되어왔다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들의 난민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ince 1951, it has been the legal foundation for refugee rights and has saved countless people.
UNHCR은 특히 필리포 그란디 최고 대표가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협약에 명시된 난민 보호의 핵심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여기엔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 위해나 위험 속으로 다시 보내지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난민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난민이 국내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을 포함해 8,24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북한 출신 난민은 782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러면 김영권 기자와 함께 유엔 난민협약 70주년 의미와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51년에 채택된 유엔 난민협약이 어떤 것인지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엔이 1951년 제네바에서 특별회의를 열어 채택한 협약으로 공식 이름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거나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14조의 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난민을 최초로 정의해서 국제법적으로 보호할 의무, 또 국가들의 난민 보호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유엔은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 협약에 대한 국제법적 뼈대인 의정서가 1967년에 채택되면서 난민 보호는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의 필수 의무가 된 겁니다.
유엔 난민협약은 난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전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국을 떠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유엔 회원국은 이런 난민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국가나 영역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는 28일 협약 70주년 성명에서 이 협약이 세계 난민의 권리를 계속 보호하고 있다며 협약 덕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도 난민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탈북민을 현장 난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UNHCR 최고대표를 지낼 때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기아 때문에 탈출했지만 강제 송환될 경우 처벌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지난해 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도 유엔 회원국들의 탈북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경험과 필요를 참작해서 불규칙적으로 국제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이들이 보호되고 송환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 북송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인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면서 강제 북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위 개념인 국제법을 무시하고 북한과 중국이 1960년 체결한 중북 탈북자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과 1986년 체결한 변경지역 국가안전 및 사회안전을 위한 의정서에 근거해 탈북민을 북송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당국이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은 북송하지 않고 남편이 원할 경우 귀가시킨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관성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은 어떤가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또 중국 당국의 감시 강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 복합적 이유로 탈북민들이 거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도 한국에 오고자 하는 탈북민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탈북민 스스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 지금 난리가 아니고 라오스 그리고.
김 목사는 과거 $900 정도 했던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는 비용이 최근엔 $12,000까지 오른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탈북할 엄두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UNHCR은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난민으로 사는 북한 국적자가 782명이라고 밝혔는데 과거보다 규모가 줄은 것 같습니다.
난민이 정착한 국가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통계에서 누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은 탈북 난민을 합하면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한국은 헌법에 따라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자국민으로 여겨 바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UNHCR의 통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은 3만 3,783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까지 미국의 난민주의를 받아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220명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엔 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탈북 난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현재 상황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영변 등 북한 내 핵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폐기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고 핵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종합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27일 북한의 핵무기를 검증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방법들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올해 초 국제 핵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엮은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에 전통적인 핵사찰과 감시 방법을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limitations, of course, what I would call perhaps orthodox verification and monitoring approaches, is primarily, I think, that North Korea simply won't be interested in, you know, participating in an agreement that would require it.
판다 연구원은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의 현장 접근을 요구하는 핵합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이것이 전통적 검증 방법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과거보다 핵무기 보유고를 상당히 확대한 점도 전통적 접근법의 한계로 꼽았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토마스 맥도날드 선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합의 위반이 쉽고도 확실하게 포착될 수 있는 소수의 활동에 검증이 집중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세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현장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협상 상대 간 신뢰가 없는 북한의 경우에는 이런 좁은 접근법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맥도날드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 연구원은 북한과 같이 복잡한 사안일 경우 확률론적 검증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확실하게 합의 위반을 잡아낼 수 있는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검증 대상으로 삼는 방법으로 신뢰도가 낮은 정보에서부터 높은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가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연구원은 잘 검증할 수 있는 활동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사 북한이 속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다층적으로 검증 방법을 설계하면 위반 행위를 잡아낼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러한 방법을 직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t's an intuitive concept that I think makes a lot of sense in the case of a country like North Korea. Probabilistic verification requires us to cast a wider net, look at the totality of North Korea's facilities, not just Yongbyon, but other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and recognize that we may have less access than we would like.
판다 연구원은 확률론적 검증법은 영변 핵시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전역의 여러 핵시설에 더 큰 그물망을 던지는 것이라며 특정 시설에 완벽한 수준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합의 이행을 총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여러 시설에서 동시에 합의 위반 행위를 할 확률은 낮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위성을 이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멜리사 헨햄 연구원은 우주의 위성 센서를 활용해 지상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매우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사찰단의 활동을 더욱 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햄 연구원은 예를 들어 열 신호를 추적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벌목 작업을 감시할 수 있고 영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헨햄 연구원은 핵연료 사이클 중에서 채굴, 벌목, 핵실험, 원자로 활동은 위성으로 감시하기 용이한 활동이며 농축, 재처리, 탄두 보관은 감시하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위성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위성 발사, 지상 미사일 엔진 실험 중단을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배치된 동반구 지구 정지 궤도의 적외선 감지기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 있다고 폴락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 밖에 프린스턴 대학의 알렉스 글레이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개수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핵탄두들의 표시를 한 뒤 핵 보유고에 기록하고 점차 그 대상을 늘려가는 방법, 순차적으로 검증 대상인 핵시설들을 늘려가는 방법, 사찰관들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통신 장비를 활용해 원격으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판다연구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미국 협상가들이 북한과 다시 협상장에서 만날 때 필수적으로 검증 문제를 생각해야 하며 이때를 대비해 아이디어와 수단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necessarily see any of this becoming particularly outdated or anything like that. So, you know, if negotiations resume this year, next year, 2 years from now, 3 years from now, I think many of these ideas will continue to have relevance.
판다 연구원은 보고서의 내용이 시간이 지난다고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미북 협상이 언제 재개되든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도전과 관련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기여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본부장은 오늘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미한이 이미 협력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인도적 지원과 협력 등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대화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최근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간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미북 대화를 재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 문을 걸어잠근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열차 교역 등 단계적으로 무역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장애 요소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격적으로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며 한국과 다시 대화의 문을 연 북한이 1년 6개월간 굳게 닫고 있는 국경문도 열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중 무역이 이르면 다음 달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8일 북중 화물열차 서비스를 포함한 양국 간 무역이 이르면 8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관련 계획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관련 분석 기사에서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위축된 대중무역 재개 등이 없으면 북한은 8월 이후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북중무역 재개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신문은 앞서 이달 초 북중무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과 중국의 육로 무역이 이달 하순 재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부 관계자가 7월 하순부터 8월에 걸쳐 철도를 이용한 무역을 재개할 예정이니 준비하라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철도편으로 식량과 화학비료, 약품이 보내지고 해당 물자를 전용시설에서 보름 정도 보관했다가 각지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은 철도를 통한 북중 무역을 확대해 식량 사정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코로나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뿌리 깊어 본격적인 무역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는 북중 무역의 주요 관문으로 두 나라 간 무역 재개와 관련해 줄곧 관심이 집중되어 온 곳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단둥 세관의 통관 검색기가 교체되고 신의주에서 보온 소독 창고 등 방역 관련 시설을 정비 건설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북한이 코로나 유입을 막으면서 중국과의 교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당시 VOA도 민간업체의 위성사진을 통해 의주비행장 부근에 건물 여러 채가 들어서고 공항 안에까지 철로가 연결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정황 등으로 인해 한때 무역재개 시점으로 4월이 꼽히기도 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국회 보고에서 북한의 준비 미비를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조직, 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이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국가방역 관련 중대 사건에는 의주비행장에 설치 중인 방역시설의 가동준비 미흡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북중 접경지대에 위치한 의주비행장에 방역시설을 포함한 대형 물류창고를 건설해 소독과 방역 절차를 거쳐 중국에서 들여온 물자를 국내로 반입한다는 구상을 세웠지만 방역장 구축이 지연되면서 북중 교역재개가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중 교역재개가 미뤄지는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교역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중 교역액은 6,572만 8천 달러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약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도 인정한 식량난이 북중 교역재개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량이 575만 톤이지만 지난해 식량 생산이 태풍과 수해 등으로 440만 톤에 그쳐 약 135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을 86만 톤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양으로 중국 등 외부에서 수입하거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금과 같은 고립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한국과 소통을 재개한 상황에서 중국에도 문을 여는 것은 정치적, 정책적으로 타당한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 wouldn't surprise me, particularly in light of their opening to South Korea, to try to open the door with China.
북한이 앞으로 두 달 안에 상당한 수준으로 국경 개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코로나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인적 접촉을 통한 열차 교역이나 남포항을 통한 선박 교역을 먼저 재개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한이 외부와 다시 관여하겠다는 신호인지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북중 무역의 조속한 재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 don't think though that we should have high expectations for trade in the near future.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도 전파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등 여전히 보건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또 북한은 식량 등 제재 위반이 아닌 품목을 더 많이 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고 교역을 위해 방역시설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앞으로 일정 부분 교역이 증가할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닌 시장 통제 등과 같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강력한 국제 제재와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내부 안정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미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28일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북한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 국가이익센터가 북한이 얼마나 안정적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short answer is that North Korea at the moment is fairly stable. The long answer would qualify the statement by noting that
표면적으로 표출되는 정치적 시스템의 변화나 시위, 폭력 사태 등이 없다는 점을 보면 북한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없고 주민들이 억압된 생활을 하며 국제사회의 부패 인식 지수 등에서 세계 최하위권을 맴도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엄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내부 안정을 우려할 여러 요인들도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수년째 이어지는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신종 코로나 여파에 따른 국경 봉쇄로 급감한 북중 무역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 가운데 40% 이상이 영양 부족을 겪는 등 만성적인 식량난도, 길게 보면 북한 내부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이 북한의 이 같은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China doesn't want to see instability on its border and would do everything possible to ensure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does not collapse. So I think to summarize, you know, one way to answer the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엄 연구원은 중국이 일부 경고 지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지원과 인도 지원, 식량 지원 등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리 퀸스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도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Politburo saw a 60% turnover last year and a 70% turnover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is likely means that Kim Jong-un and the party leadership is quite dissatisfied.
이 연구원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인사들이 지난해 60% 그리고 올 상반기에 70% 교체된 것은 북한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자연재해, 경제 제재 등 북한이 직면한 삼중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미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im has already highlighted some of them. You know, for example, Kim recently said that K-pop and South Korean culture were a vicious cancer corrupting.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K-pop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북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이라고 부르며 이를 그대로 두면 북한 정부가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독재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확실히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북한 젊은 층 등에 한국에 대한 정보가 유입됐다며 북한과 비교되는 한국 실정이 점차 많이 알려진다면 북한 정권에게도 큰 도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불안정 상황에 따른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랭컴 연구원은 여러 요인에 따라 클린턴 정부를 시작으로 부시,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 행정부는 조만간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있을 것으로 여겨왔다고 말했습니다. 구소련 붕괴와 1990년 북한의 대기근 사태, 김일성 북한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엄 연구원은 북한 내부 불안정에 조심스럽게 대비하는 동시에 급변 사태에 민감해하는 북한과 주변국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엔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북중 우위탑에 헌화하고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대미 협상 교착과 경제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펼쳐지는 김 위원장식 외교 다각화의 의도를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이른바 전승절 68주년을 맞아 28일 북중 우위탑을 찾아 헌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북중 친선은 공동의 위협을 위한 한 길에서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이탑에 보낸 화환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이라는 글귀를 담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우이탑을 직접 참배 헌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70주년과 이에 앞서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당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미중 패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노골적으로 보여온 대중 밀착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북통신선 복원이 이루어진 직후 북중협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인 데 대해 김 위원장의 대외 전략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자력갱생을 외치며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남북관계도 단절시켰던 북한이 내부적인 경제난 심화와 대미협상의 장기 교착 속에서 대외관계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협력을 안전판으로 삼는 한편 남북관계도 통신선 일방 차단을 단행했던 지난해 6월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다양한 카드를 가지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신 센터장은 또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것은 중국 일변도의 대외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미중 갈등 국면을 자신의 전략적 가치로 올리는 데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북한은 중국의 속국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북관계라든가 북미관계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중국이 북한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국과 친선관계를 강화하지만 북한 나름대로 고유의 카드는 가지려 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북한은 과거 냉전시대 중소대립 시절에도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는 등 전통적으로 대외관계에서 복수의 선택지를 두는 전략을 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중국을 미리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국과의 협력만으로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로 하는 것은 불안감이 있으니까 역시나 복수의 선택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을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남 유화책으로의 선회가 대중밀착의 일환이라는 다른 견해도 나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웅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김 위원장이 북중 우위탑을 찾은 행보는 최근 들어 잦아진 현상이라며 북한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경제난 해소에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중국 이외에 선택지가 딱히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 소장은 중국은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내년에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감안해 북한의 도발 자제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여러 경로로 압박했고 이번 남북통신선 복구도 북한이 그런 중국에게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지 말 것, 그다음 북한을 관리하려는 모드가 강해지고 있고요. 북한도 거기에 호응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김정은의 친서를 보면 중국과 전략적 눈높이를 맞추겠다라고 한 의미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신 이제 중국이 북한한테 줄 걸 달라는 거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남북통신선 복구가 전승절과 맞물려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대미협상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주도권을 쥐어보려는 행보로 설명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원하는 궁극적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경제 발전이라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압박과 회유의 전술적 카드를 동시에 쥐어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밀착 구도는 미국을 일정 부분 압박하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북미 관계가 잘못되더라도 완충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이제 북중 관계가 상당히 의미 있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 역할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를 주도적으로 좀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의미 이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유화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박형중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대외 전략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상수라며 따라서 북한의 유화적 대남 접근의 의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핵 해법과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미북 간 입장차가 그대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접근은 미한 공조의 틈을 벌리고 다가오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북중 우위탑 참배에는 최근 실각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병철을 4명의 군 수뇌부 중에서 제일 먼저 호명해 군 서열 1위로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방역 태업으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리병철을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했고 이후 리병철은 군 서열에서도 뒤로 밀려난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리병철은 이번에도 노동당 비서들 다음 순으로 호명돼 여전히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복귀하지 못했음을 보여줬습니다. 홍민 박사는 리병철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시하는 전략무기 개발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기 복귀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 태세 변화도 감지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 ND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1순위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책임 공방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재검토 등 군사 부분뿐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로 대중 압박을 확대했습니다. 또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영내 집단 안보 구상, 쿼드를 발족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행정부가 발표한 국방 안보 전략 보고서의 대략적인 판단이 정확했다고 평가하면서 쿼드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인 접근법에서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전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월 인준청문회에서 전임 행정부가 비용 부담 분담 문제에만 중점을 뒀던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의 종합적인 부담 분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힉스 부장관은 지난달 신미국 안보센터 CNA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국방부가 새로 강조하고 있는 통합된 억제력이 국방, 경제, 외교 분야를 막나한 연결성과 통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ilitary, economic, diplomatic, and other approaches that we need to take. We have to have an integrated approach in that sense.
이에 따라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4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인권과 인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둔 협력을 강조했고 안보뿐 아니라 기술, 사이버, 인도적 지원, 백신 등 전방위 분야로 협력 의제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협력 의제들이 대부분 중국이 위반하고 있는 가치들이라는 점에서 전임 행정부보다 더 포괄적인 대중 견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조 변화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대치한다는 대외 발신 전략을 취할 경우 동맹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셈법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된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내세우며 인도태평양 전구 관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전방위 접근법에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은 수위에서 군사뿐 아니라 사이버, 정보, 경제 등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셈법도 반영됐습니다.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동맹과의 연결망 구축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동맹관계를 전력 승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향후 역내 미군의 주요 훈련장을 동맹군에게 개방하겠다고 예고했고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일본과 호주군을 지목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로 분리해 다뤘던 전장을 통합해 합동군 관점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다영역 작전 MDO 역량 획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군의 지휘통제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핵심 동맹들과의 지휘통제망 CZC2 통합도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국과의 거대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 태세 변화도 감지됩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올해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등 최우선 정부의 자원과 병력을 집중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됐다고 미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달경 완료할 세계 미군 배치 태세 검토에도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셈법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거리 미사일, 무인기, 잠수함 전력 등으로 미군의 영내 접근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에 대한 대응책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발사 왼편 전략을 통한 공수 통합을 미사일 방어와 함께 핵심 셈법으로 넣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보르네오의 해상과 공중뿐 아니라 지상군까지 지원하는 장거리 고정밀 타격 체계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F-22와 F-15 전투기 35대가 참가하는 퍼시픽 아연 2021을 이달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훈련 목적은 미 본토 등에서 전개하는 전력을 유사시 분산 배치하는 기민한 전투 전개 역량 강화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한 억제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미 공군의 특수전 수송기 C-146A가 두 차례나 타이완에 착륙했는데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이래 매우 이례적인 전개로 평가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무력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영내 동맹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중국이 제1의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With Japan, with other countries, South Korea, Philippines, Australia,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ensure that we have the proper capability to deal
with.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필리핀, 호주와 긴밀히 공조해 미래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역량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년 7월 2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북한은 열악한 의료체계와 생활환경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간염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세계보건기구 WHO는 11년 전인 지난 2010년 간염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7월 28일을 세계 간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7월 28일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해 1976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바르크 블룸버그 박사의 생일입니다. WHO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간염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특히 저렴한 비용의 간염 검사와 치료의 중요성을 매년 강조하고 있습니다. WHO가 선정한 올해 간염의 날 주제는 간염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입니다. WHO는 28일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이 B형 혹은 C형 간염을 앓고 있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도 간염 관련 질병으로 30초마다 한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치료와 유아 예방접종 확대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검사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made real progress in some countries on preventing and treating viral hepatitis and expanding
게브리예수스 사무총장은 간염 환자의 약 80%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매일 3,000명 이상이 간염병과 간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 estimated 80% of them can't access the care they need. As a result, over 3,000 people die every day.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WHO의 전 세계 감염 전략은 2016년에서 2030년 사이 신규 감염과 B형, C형 간염 감염을 90%, 사망을 6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우리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단을 갖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자국민들이 간염 예방 검사 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간염 유병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다 탈북한 최정훈 한국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간염은 북한 정부가 나서 보건정책의 중심에 둘 만큼 환자가 많은 질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일성 시대에 이미 그
간염 결핵 문제는 그 당시 북한이 국가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퇴치하려고 했던 그런 그 중요한 그 감염병들이죠. 그래서 그 북한이 당시에 그 간염 결핵을 없애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보건 정책 중에서 실시한 것이 이제 하나가 2외양소, 3외양소, 좀 더 큰 단위는 2예방원, 3예방원. 다시 말하면 숫자 2는 간염을 말하는 거고 숫자 결핵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그 강의지 간염이나 결핵에 신경을 쓰고 나름의 뭐 노력을 하려고 했겠죠.
실태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려진 바 없지만 북한에선 특히 만성화되기 쉬운 B형 간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한국 통일부 하나원에 입수한 탈북자들 가운데 10.8%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내 감염 유병률이 3%대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B형 간염 유병률이 10%였던 시기는 1980년대입니다. 최정훈 선임연구원은 북한 내 감염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검진부터 치료까지 전반적인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생활환경도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있는데 북한의 뭐 모든 문제와 뭐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문제 그리고 구성에서도 이제 간염, 결핵 문제도 시스템은 뭐 예방원이니 요양소니 의료진이니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설비, 약품 이런 거는 기본으로 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시스템은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당한 대책들이 아무리 세운다고 해도 뭐 별로 결과가 시원치 않은 거죠.
특히 북한 내 감염 환자가 많은 이유는 김일성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감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수십 년에 걸쳐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그 기존에 김일성 시대 몇십 년 전에부터 있던 감염 결핵 환자들이 완전히 근절을 못했잖아요. 근절을 못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90년대 대량 아사 또 그 이후로 경제난 그 이후로 주 이제 북한이 오면서 북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 그 건강검진에서 이런 기존의 감염 환자들을 그 적발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격리 그리고 해당한 치료 이런 대책들이 따라서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안 돼요. 일단 검진부터.
최정훈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 남성들의 높은 음주율도 북한 내 감염 환자가 많은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1년 보고서에서 북한은 2004년 전까지 감염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아 산모에서 태아로의 수직감염 위험성이 높고 일회용 주사기 생산이 부족하고 소독장비가 열악해 수혈 등을 통한 감염 위험성도 클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84년 감염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출생 직후와 생후 1개월, 6개월 3차례 B형 감염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또 1995년부터 B형 감염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했고 2002년부터 B형 감염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2008년 WHO로부터 B형 감염 관리 성과를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민간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지난 2016년 중순부터 북한 내 감염 환자 치료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른 북한 당국의 엄격한 조치로 인해 해외 구호단체들의 대북 지원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 주간 프로그램 등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사상식에서는 부르카, 니캅 등 이슬람 여성 전통 의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제키 로빈슨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856년 7월 29일 독일의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이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10년 독일의 한 문학가 집안에서 태어난 슈만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음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슈만은 당대 유명했던 피아노 교사 프리드리히 비크로부터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슈만은 자신보다 9살 어린 비크의 딸 클라라 비크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스승 비크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30살 때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슈만은 여인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 등을 포함해 140여 곡을 작곡합니다. 독일의 유명 작가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인 시인의 사랑은 클라라에 대한 슈만의 사랑과 열정을 표현한 곡으로 슈만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ls alle Knospen sprangen.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슈만은 1856년 7월 29일 46살을 일기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슈만은 독일 낭만파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1년 7월 29일 영국 런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이 성대에 거행됩니다. 신랑 찰스 황태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남이었고 신부 다이애나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이날 런던 거리는 결혼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예식에 초대된 하객 수만 해도 3,500명이 넘었고 이날 예식이 전 세계 50여 개 나라의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돼 전 세계 7억 5천여 명이 예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인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부부의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후인 1996년 찰스와 다이애나 부부는 이혼하고 1년 후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